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일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땅에서 구원을 향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투적 지상교회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승리적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의 심판, 곧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의 시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은요, 세 가지입니다. 3대 7종 재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곱 인의 심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일곱 인의 심판, 그리고 일곱 인이 떼어질 때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그 일곱 나팔의 심판 때 나타나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의 심판에서 다섯째 인의 심판, 첫 번째 나오는 심판이었죠. 인 심판. 이 첫째 인의 심판에서 다섯째 인의 심판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모든 심판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기근, 전염병, 또 화산 폭발, 지진, 환경, 기근, 뭐 환경재해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 일곱 인, 다섯째 인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의 심판부터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임할 최후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즉 여섯째 인의 심판과 일곱째 인의 심판과 이로부터 시작되는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이 최후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나고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지는 것 최후 심판의 모습이죠. 여섯째 인 심판부터 이 최후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최후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 진노의 큰 날이 최후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심판 앞에서 누가 감히 능히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계시록 7장은요, 누가 이 큰 진노의 날에 이 심판에서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계시록 7장은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성도들이 최후 심판에서 능히 설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죠. 즉 첫째 인의 심판부터 다섯째 인의 심판까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여섯째 인의 심판부터 이 최후 심판부터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최후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이 시작되어서 하늘과 땅이 격변하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런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졌죠. 모든 인들이 다 떼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시간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공포와 두려움이 이 고요함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격변하는 이 마지막 최후 심판 앞에서 잠시 동안,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느끼는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이 이 고요함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 지상에서는 이런 심판받은 자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반면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상에서 이 고요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드디어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기대와 기대하는 그 기대하고 있는 천상교회의 고요함입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더 이상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애굽 병사들의 손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조용히 잠잠하고 지켜보라는 것이죠. 즉 이 고요함은 지상에서는 심판받을 불신자들이 최후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조용히 있는 것이고,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그 찬양의 소리가 잠시 그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리시는 최후 심판을 보기 위해 모든 만물들이 고요하게, 조용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최후 심판이 일곱째 인이 떼어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죠. 이 나팔은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 나팔을 불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소리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바로 이 땅 위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요,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이 말씀은 3절 말씀은요,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최후 심판은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후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와 또 다른 한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그 금향로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향로에 담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소리에 들려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이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인 것일까요? 이들은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이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제단 아래, 자, 이 제단 아래에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들을 핍박한 그 원수들을, 대적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부르짖으며 단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영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 요한계시록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쉬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성도들, 핍박받고 순교를 당한, 죽임을 당한 이 성도들의 영혼의 그 탄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잠시 쉬어라. 언제까지요? 그 핍박받는 하나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잠시 쉬어라. 그때가 되면, 박해를 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심판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6장에 나오는 이때, 수가 차는 이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다 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탄원, 이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 5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이 천상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핍박받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십니까? 쉽고 편하고 즐겁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정말 쉽고 편안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신실한 성도들 미워하기 때문이죠. 악한 마귀는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 어렵지 않아요. 교인으로.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삶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미움을 받는 삶이요, 핍박과 고난을, 불이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탄식과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대적들을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 소리, 이 신음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수가 차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도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우리를 대적하는, 핍박하는 모든 원수 마귀, 그들을 따르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최후 심판,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은 다름 아닌 성도의, 핍박받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 최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을 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런 인을 쳐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은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최후 심판을 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불신자들, 성도들을 핍박했던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최후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도, 산으로 가도, 굴 속에 들어가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곱 인 심판이 마무리되고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나팔 심판은 일곱 인 심판을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들여다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처음 여섯 나팔과 여섯 날팔은 처음 다섯 인과 여섯째까지의 나팔은요, 처음 다섯 인과 시간적으로 병행하고 일곱째 나팔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에 병행하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요,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일곱 인의 심판은요, 일곱 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받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테스트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일곱 인 심판으로 말미암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 이 시련을 통하여 정금과도 같이 순결하게 연단을 받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 일곱 나팔 심판의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능하심, 심판주의심을 선포하는 데 있고, 또한 이 악한 자들의 완악함과 그 완악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과, 또 그들의 이 완악함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곱 나팔 심판 중에도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 심판 중에도 이 악인들은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마땅히 심판받을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일곱 나팔 심판은 무엇일까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수목, 푸른 풀,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은요, 기근의 심판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을 태우고 수목의 3분의 1을 태우고 푸른 풀을 태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셋째 인을 뗄 때에 나오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내리는 이 기근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은요,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에 팔리고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에 팔리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밀 한 대는요,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음식의 양입니다. 밀 한 대. 자, 그리고 보리석 대는 세 사람이 하루 먹을 음식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 곧 일꾼이 하루 일에 벌은 이 품삯으로 음식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루 식사할 수 있는 밀의 양과 또 3일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보리만을 구할 수 있는 하루 일에서 정말로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근과 그 재앙, 이런 재앙이 우박과 불로 인하여 찾아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바다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불붙는 큰 산은요,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해석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불붙는 큰 산은 악한 나라를 가리키는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이 불붙는 산은 악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보면요, 51장 25절에는 이 바벨론, 악을 상징하는 악한 도성이잖아요. 이 바벨론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도 보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큰 맷돌 같은 돌,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한 절 앞에는요,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맷돌 같은 돌이 던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해상 무역의 중심지인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외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를 모는 선장, 선객, 선원들이 애통하며 울부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해상 무역의 근거지 중심지인 큰 악한 도성 바벨론이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자기들의 멸망이라는 것이죠. 모든 무역의 중심지인, 모든 상업, 모든 무역, 약한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에 관계된 모든 자들이 함께 선장, 선객, 선원, 모든 이들이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 심판은 강들과 물샘에 대한 심판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셋째 나팔 심판 또한 기근의 심판입니다. 써서 마실 수 없는 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죠. 마실 수 없는 식수가 부족해지는 것 기근이지 않습니까?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 별의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나팔 심판과 같이 셋째 나팔 심판 또한 거대한 불덩어리 곧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큰 별 떨어지는 큰 별, 이 별은요 타락한 바벨론의 천사, 뭐 악한 마귀라도 볼 수 있고요.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8절에서 불붙는 큰 산, 곧 악한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져서, 던져지는 것은 심판이죠.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 10절에 나오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는 것은 이 큰 별로 상징되는 악한 나라를 대표하는, 수호하는 이 악한 천사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시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계명성을요 초대의 교회에서는 흔히 사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 후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과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계명성을 사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사탄 혹은 악의 도성 바벨론의 천사 악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과 물샘에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숙입니다. 자,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것의 상징적 의미는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바알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병행 구절이죠. 쑥과 독한 물은.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15절에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학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로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셔서 진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요, 강들과 물샘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나라를 대표하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쓰디쓴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서도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언약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쫓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악한 바벨론을 쫓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따르면서 나는 믿음의 백성이야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죠.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자면 퀴리오스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고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지고 교수형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임이시라고 고백하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고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즉 세상을 쫓고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그 우상, 만모니즘의 우상,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무엇입니까? 만모니즘이죠. 물질 만능주의의 신, 그것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것, 생각하는 것,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맞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부자가 되어 성공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면 이것은 만모니즘의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에서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 나팔 심판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흑암 재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바로에게 흑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흑암 재앙은요, 애굽의 신, 태양신 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그들의 신을 심판하신 것이죠. 당시 바로는 또 당시 파라오, 이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죠. 그러면 이 흑암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태양신 라와 그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섬기고 믿는 바로 파라오에 대한, 그들의 왕 파라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넷째 나팔 심판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이 암흑과도, 칠흑과도 같은 이 암흑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겪게 되는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죄를 지은 이 불신자들은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며 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이 흑암, 이 어두움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나팔 심판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이 심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이 아닙니다.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3분의 1이 수목이 불타고 모두가 받게 되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 전염병, 전쟁, 지진, 기후변화, 이러한 모든 사람이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국지적, 지역적, 민족적으로 받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징조와 재앙들은 마지막 최후 심판,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되는 이 최후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런 재앙들을 통해 기근, 전염병, 전쟁, 기후 변화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들을 통해 모든 불경건함과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같은 이 모든 악한 것들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곧 이 말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경건하게 자신을 지키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이 타락한 세상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온전한 신학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 13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 삼중이라는 것은 강조죠.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최상급 강조입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 화, 화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겪는 이 심판 재앙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기절할처럼 기절하게 되었는데 아직 더 큰 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최후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달 뒤에 재림하신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실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늘 깨어 있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날이 가까이 올 때까지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이 땅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다가 그날이 가까이 오면 그제서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지금 오시더라도 늘 깨어있어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준비하라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마지막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징조와 기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영원한 행복의 날이요, 영원한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